그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또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아이들과 말이 통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기 때는 거의 모든 것을 아이들이 요구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베이비 아기들에게 다 해줘야 해요. 배고프면 웁니다. 그것도 배고픈 거 줘야 합니다. 자기 전에 징징거립니다. 또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아버지도 많이 하죠.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갈아 뉘어야 합니다. 아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이는 요구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한 서너 살이 되면 아이들과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얘기가 통합니다. 막 바쁜 일을 하다가 엄마 뭘 해달라 그러면 엄마가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이제 자아도 자라서 좋은 의미에서는 영특하고 말이 되지만 아이들이 서너 살쯤 되면 아주 얕게 행동합니다. 어쩜 그렇게 얕고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뭐 사춘기에 그 폭풍을 지나고 성년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라는 말을 아이들이 합니다. 또 아버지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데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는 겁니다. 또 이런 자녀의 말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이 자녀의 말이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날아가는 것이죠. 부모 자식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거의 이런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난주에 배웠듯이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청하는 간구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해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기도가 들어있냐면 더 많이 해주세요.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어서,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실망하고 얼굴이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가 바뀝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주제인데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기도만 했습니다. 그냥 내 자녀들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서 기도가 뱅뱅뱅뱅 돌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30분을 기도했는데, 옛날에 30분 내내 간구했고, 내 자식들과 나를 위한 기도만 했는데, 30분 동안에 절반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내 기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때는. 내 기도는 뒤에 조금 하고, 내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을 보고, 야,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자랐습니다. 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앉자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앞부분에 많이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요즘 제가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오늘 부활절에도 비가 오니까 하나님 조금만 좀 하늘 창고에 가둬놨다가 내년에 주시지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회개합니다. 예, 풍족히 주시는데 기도할 때는 언제고 조금 귀찮다고 조금 번거롭다고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고 이 진리를 알았고 오늘 부활절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길을 찾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듯이 Bless God,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송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니까 최고의 찬양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신앙이 많이 자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자라고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물론 간구하는 거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간구를 넘어서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러 갔습니다. 이제 11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쭉 감람산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8명을 조금 멀찍이 내려놓으시고 3명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3명과 함께 3명을 훈련시키셨죠. 조금 더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여기 있으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저 말씀 가운데서 습관을 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얼른 들어와요. 네, 습관을 따라, 헬라어는 에토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래서 에틱스가 나왔을 겁니다. 야,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기도하는 것이 규칙이었구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인격이 되기를 부탁을 드렸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고, 결국 우리가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십니다. 정말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은 철야 기도하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제 42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저 기도를 세 번 드리셨습니다.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나랑 같이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제자들은 자꾸만 잠이 들었고 졸았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땀이 핏방울과 같더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간절히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간절함이 어떤 정도에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듯이 겟세마네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한번 이런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2017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초청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어느 곳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든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기도, 우리의 등줄기가 다 젖는 기도, 일어나 등이 서늘해지는 그 기도의 순간까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4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니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담과 이브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죄를 다 그 몸에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죄까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니 그 순간이 얼마나 무겁고 힘드셨겠습니까? 죄의 삯은 사망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사망을 등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니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만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전부 벗기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을 것입니다. 아주 큰 수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십자가 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 경험을 하셔야 됐으니 그 잔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고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수치를 당하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고 가시는 그 길이시기에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드셨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대로 하면 고뇌하셨다. In agony라고 하는 표현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꼭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길을 꼭 가야 하겠습니까?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의 구원이 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때로 우리도 고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는 것도 그대로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고뇌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 앞에서 우리가 심지어 간구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고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아, 예수님도 간구 기도를 드리셨구나.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드리셨구나. 그러니 우리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것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모질고 힘겨운 십자가 앞에서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옮겨졌습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는 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조건을 다셨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무조건 내 뜻만 고집하고 있진 않은지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기도하고 있는진 않은지요. 나 중심의 기도가 또 일방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시는지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 기도한 중심에 있는지 말입니다. 기도의 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정말 다 자라서 그 큰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 제가 뭘 해드릴까요? 아버지 어떻게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용어와 기도의 방식이 바뀌시고 계시는지요. 내 뜻만 구하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냥 매번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내가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기도가 많이 자란 겁니다. 기도가 아주 성인의 기도가 된 겁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자아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셨고 약한 자와 함께하셨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하셨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릎 꿇었을 때 하늘을 바라봤을 때 눈물이 주르륵 내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내 뜻만 해주세요. 남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고 남들은 울어도 상관이 없고 남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내 기도만 응답해주세요라고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공감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과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나 중심이었습니다. 화살표가 다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화살표를 밖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고요. 다음 주에 공부할 대로 밖을 향해서도 화살표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기도라는 책에서 프랑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 설립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르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지적 그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 설립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손에 조그만 그 어린 새 한 마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그만 어린 새가 손에 있습니다. 손을 꼭 쥐면 쥐가 이 새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입니다. 손을 놔버리면 이 어린 새가 날아가 버릴 텐데 아직 날아가서 자유롭게 그 날아다닐 힘이 없는 어린 새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린 새들을 애지중지 잘 다루고 있어야 합니다. 손 안에 가만히 놓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소중해요. 꼭 쥐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놓아서도 안 됩니다. 잘 간직하면서 손에 든 새를 키워가듯이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가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손을 놓으면 새가 훌쩍 날아갈 것입니다. 억지로 힘을 주면 손 안에 있는 새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애지중지 아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놔버리면 신앙이 없어져요. 또 너무 율법적으로 살면 신앙이 부서집니다. 요 사이에서 아주 애지중지 요 새를 갖고 이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유와 같다고 했습니다. 금향로에 잠긴 그 향품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응답하는 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껴주십니다. 우리 어린 새와 같이 꼭 쥐고 너 이거 해 그럼 우리가 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만 놔두시다가 또 우리가 막 날아가려고 하면 살짝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설립자가 한 말임에 더욱더 가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놈은 맨날 달라고만 하는구나. 이놈은 맨날 달라고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어휴, 이만 컸구나.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교제하는 그 신앙의 미스테리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나 중심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욕심껏 구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술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작은 새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내 뜻을 구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말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런 기도까지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